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무신론자들을 말하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있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추었는데 교회 출석도 하고 제도적인 과정의 수능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얻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 개인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무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에 심취해 살 수는 없을 터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 일이 두려워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쉽게 저버린 일은 없을 터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신앙이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삶의 지침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실제적인 무신론자 아닌가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과 역동성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참다운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 또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한 가지도 칭찬이 없고 책망의 말씀은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또 특이한 점입니다. 한 사람을 살펴보면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인데 교회 역시 완전히 좋은 교회도 없고 완전히 나쁜 교회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교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게 해서 살아왔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시는 최악의 평가를 받게 했는지 또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도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 모습이 사대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학적 특징을 감안하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은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당시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곱령이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을 의미하고 일곱 별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온전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셔서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상의 주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왜 사대교회에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또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관자의 모습과 이런 모습으로 임했을까? 그 이유를 이어 설명하는 말씀이 사대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죽음에 처해버린 것처럼 빈사상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주관자로 임재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교회일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회복시켜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찬송가를 부르다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 부르다가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라는 대목을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세상은 얕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세상에서는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우리 모습이 안타까울수록 더 극진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그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시지 않고 소생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펴 붙잡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극단의 평가를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대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사대교회 보내시는 말씀을 쭉 보시면 살아왔다 하는 니르흥벌이서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최악의 평가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풍비박산이 됐다든지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리 되었다든지 흔히 우리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여러 종류의 시련과 환란의 내용이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런 흔적을 사대교회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사대는 지도에서 보시면 두아디라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버가모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목에 이 사대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사대가 위치합니다. 이곳은 높은 고원지대의 평야입니다. 고원지대의 평야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절묘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는 안전한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 뒤쪽으로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외부로 통하는 길은 남쪽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침입해 오더라도 쉽게 발견하고 쉽게 격퇴시킬 수 있는 용이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BC 6세기 경부터 이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적인 수도가 되어 있었고 고레서 시대에 페르시아의 도시로 편입되었다가 후에 로마의 도시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생겼지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가 거뜬히 재건되기도 해서 그때부터 아주 친밀한 로마 도시로 자리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 출생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당시와 그 유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 세리온이 활동했을 당시가 디베로 황제가 위에 있을 때라 하였으니까 그 시기가 아마 이곳의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고 지진으로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격동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최초로 양털 염색을 시작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색업이 발전했고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부에 가면 큰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사치와 또 거기에 따른 부도덕이 도시 전체를 지배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언제 세워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1세기 중엽경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짐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2세기에 이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주석가요 변정학의 거두인 멜리토라는 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2세기가 되면 교회가 사도시대의 복음 전파 방식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변정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 일방적인 선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론적으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한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대교회를 지도했던 멜리토 교부가 굉장한 변정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인근 지역에 소문나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도시 환경도 안정적이고 경제도 그 도시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에는 세속의 태폐적 문화를 방어하지 못한 데서부터는 결과였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무슨 경제적인 큰 시련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지도 않고 또 이곳은 황제 숭배의 극렬함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충돌도 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평안했고 큰 사건 사고가 없었고 늘 하루하루를 그런 대로 잘 적응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위엄 있는 예식을 진행했고 문화적 수준이 높았고 여러 면에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행정적인 모범도 잘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긴장 상태가 해지되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거칠게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의 안전함을 즐기는 데 치중했던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생명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되었다고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일깨워줄 때가 더 많습니다. 젊은 시절 이스라엘에서 1년 반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양거장에 구경을 가면 참 재미있는 양상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잉어를 키우는 양거장에 꼭 메기를 몇 마리씩 넣어둡니다. 그럼 이 메기가 이 잉어들을 막 해치고 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잉어들이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를 먹지를 않죠. 메기는 개체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크는 잉어들은 더 큰 고통이죠. 그래도 방치하는 것은 그 메기들 때문에 잉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고 더 양질의 잉어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만드시고 또는 시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활력 있는 교회들로 세워나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일들이 아무런 풍파가 없고 시련이 없었던 사대교회는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세상 문화와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들과의 공존을 통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세속과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고 포용은 좋으나 세속화를 막지 못했고 안전한 것은 좋지만 복음을 위한 도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또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하고 깨어날 것을 권고합니다. 깨어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사대교회의 심각한 상태를 치유해내고 회복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깨어라, 영적으로 자각해라, 정신을 차려라,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깊이 졸다가 주님께 들키곤 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 적시로 시험에 빠져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는 늘 가슴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보고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것 때문에 내가 그 큰 실수를 나 그 큰 죄를 지었구나 그걸 늘 가슴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깨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반추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근신하자 깨어있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지금이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잠든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더 이상 몽롱한 상태에 살지 말고 더 이상 세상과 교회의 경계 속에서 흐릿하게 살아가지 말고 선명히 정신 차린 사람으로 각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사대교회 과제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 참 무서운 병이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암이 참 무서운 것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자각증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진단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 치료에 일생을 바쳤던 어느 의사의 수기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책의 제목이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습니다. 몸이 썩어가는데도 아픈 것을 못 느끼니까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몸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들컥 겁이 났습니다. 나에게 그 전염된 거 아닌가.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사기를 들고 상처난 부분을 찔러보았답니다.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무사한 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거룩한 도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은 거예요. 평안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환란도 없고 이단들이 와서 괴롭히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상황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숨차게 도전해 나가고 더 헌신하고 더 고통당하는 이웃교회들을 돕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래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현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발전된 세상 속에 핍박의 무풍지대에서 부족하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대충대충 사셔서 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시고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 얻는 사람 되게 하시고 피로 갚주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대충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대충대충 믿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당하게 만족합니다. 더 이상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대충하지 맙시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선교적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어떻게 십자가 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다. 그리하여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칭찬할 것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단 한 가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들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대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깨어나면 다시 정신 차리면 소생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흰옷 입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들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대교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깨워라.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해라. 권고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대교회 보내시는 말씀 통해 깊이 느끼고 깨닫는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